니에미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했었어요. 큰 흐름이 어떻게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 니에미아가 비전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였어요? 비전을 받은 다음에 비전의 스타트 라인에 서기까지가 3단계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앞에 달려있다는 걸 파악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계획하는 거. 그쵸? 그래서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파악하는, 일어나야 되는지를 플래닝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기회가 무엇이고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전을 받는 데에서 비전의 스타트 라인까지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지난주에는 약간 그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비전을 받아서 비전의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이 성취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전체 결론,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전체 결론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선언한 어떤 결론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비전의 스타트 라인에서 비전의 성취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스토리라인으로 돼 있고 가장 현대적인, 그러니까는 갈등 구조 형태로 느헤미야 시대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고요. 역사서적 접근의 독특성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요즘에 글을 읽는 듯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편하게 앉아요. 예. 네. 앞에 지나가는 걸 이렇게 신경 써 주세요. 네 동생은 내가 설교할 때손 들고 질문도 하는데. 근데 언니는 이 앞을 못 지나가서 이러고 있네. 공부 시간에도. 오케이, 봅시다. 비전을 받았어요. 비전의 스타트라인에 섰습니다. 비전의 동기부여까지 시켰어요. 사람들이 성을 짓기 시작하죠. 그쵸? 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적으로 표현했지만 한번 얘기했었죠. 사람들은 비전을 받아서 하는 일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순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이게 사람들의 두 가지 오해. 하나, 내가 비전을 받았으면 기회가 그냥 올 것이다라는 생각과, 내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면 이것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생각들은 사람들은 갖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과 함께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걸 바라시는구나. 라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잘 풀려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잘안 풀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럼 나 혼자 착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비전에 확신했으나 일이 잘안 풀린다고 해서 내 일이 안 풀리, 내가 상황이 좀안 풀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쵸? 예수님을 딱 멀리서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그렇죠? 딱 보더니 저가 세상세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감옥에 딱 갇히니까 물어보죠. 제자를 하나 불러가지고, 야, 너 예수한테 좀 갔다 와봐. 물어봐.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왜? 왜긴 왜요? 일이 잘안 풀리니까 그랬죠. 그렇죠? 내 상황이 잘안 풀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수예요. 습관이고. 느헤미야는 일이 잘안 풀렸어요. 이게 세 가지 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리상으로 세 가지 도전이 나오는데 맨첫 번째 도전은 어떤 겁니까? 맨첫 번째 도전은 백성에게 온 도전이에요. 그리고 맨첫 번째 도전은 상황적인 도전입니다. 상황적인 도전이긴 하지만 내적 도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맨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4장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더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 우리의 대적은 우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너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세 번째 12절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여기서 이세 가지가 사실 한 가지지만 이첫 번째 중에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중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간단하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상을 해봐요. 이게 간단한 거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일으키시길 원하신다 해서 아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단 말이야.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갖고 막 이렇게 처음에 돌을 날 땐 기분이 어땠겠어요? 기분이 어떻게 막 돌이 쑥쑥 뽑히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막 흙이 그냥 저절로 날라지는 것 같고 왠지 이걸 하는 것도 은혜롭고 흥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기엔 하루 이틀 그러죠. 그 다음에 3일째부터는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첫 번째 위기는 아주 간단한 위기였어요.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위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내가 날 집어넣어 주셨구나. 막 간증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 위기는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오긴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공부가 안 되는 데서 오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직장에 가는데 한 두 달 당겼던 이게 피곤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그럼 뭘 잃어버려요? 내가 이걸 하고자 했던 의도와 부르심, 콜링, 사명 이런 건 되게 사라지는 거죠. 나도 여기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9시 반까지 9시는 정말 은혜로워요. 막 기도하고 막 한 시간 기도하고 막 말씀을 읽고 그럼 여기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여기서 밥 두 끼 먹잖아요. 점심 혼자 먹고 저녁 혼자 먹잖아. 아 여기가 감옥 같아. 아 더 이상 못 읽겠고 막 아 안 만들어 젠장. 아 안 만들었잖아. 아 힘들어 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면 그 노동량 자체가 주는 피로감에서 오는 게 첫 번째 위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위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이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은 두 번째 위기를 맞기도 전에 이 첫 번째 위기에 쓰러집니다. 아 하나님께 너를 이런 곳으로 부르신다. 아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구나. 그럼 내가 공부를 해야겠네. 아, 근데 영어 단어는 너무 짜증난다. 그럼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이고 사명이고 나발이 가네. 난 영어는 못하겠다. 이제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죠?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중에 두 번째 뭐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두 가지 얘기가 속살거리죠. 하나는. 일하는 것만으로 힘든데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칠 줄 몰라요. 그쵸? 성벽이 없어요. 그냥 공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벌판에서부터 정규군이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걸 지역 다른 민족 지역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언제든지 침략을 해올 수 있고 계속 침략을 해갈 거라고 소문을 계속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을 해도 피곤한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좀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시험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떨어질까 불안한 게 더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데 오늘 내가 업무량이 힘들어요? 내가 이걸 해서 뭘 하자는 건가 싶을 때 힘들어요. 그럼 불안한 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뒤에서 뭐가 달려들어올지 모를 때 이 불안한.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꾸 열 번이나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오버를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냥 왜요? 지금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까지는 에스라 귀환 때까지 여기서 나름 은혜롭게 살았잖아요. 웬만큼 그렇잖아요. 고백의 시대가 지나고 가치의 시대가 세워져서 웬만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웬만하게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응? 굳이 성을 세워서 주변 지역이랑 트러블을 만들고 니네들의 목숨을 걸고 그 돈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있냐. 왜 그러냐 굳이 어 전에도 괜찮았잖아 라고 열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이제는 그 돕기가 힘들어지는 팔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들어. 힘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잘한다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잘될 거야가 있어야 이 사람이 힘들어도 참고 한다. 근데 아 힘들어 근데 뒤에서 너 그러다 죽어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서 그만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두 목소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비전에 의해서 스타트해서요. 뭐 조금 있다가 뭐 가치의 갱신 뭐 이렇게 두 가지 위기가 더 오지만요. 대부분은 첫 번째에서 다 날아가 떨어집니다. 그냥. 다 날아가 떨어져요. 인생의 스타트라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갖건 청년기에 그래도 헌신하고 훈련받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합니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한 50살 쯤 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 스타트라인에서 뭔가 가치를 얘기하는데 인생에 엄청난 도전과 위기가 오지 않아도 한 10년, 20년 놔둬버리면 이게 일상적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 세 가지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성을 건축한다고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천사가 와서 돌을 날라주지 않았단 말이야. 일단 피곤해. 그리고 한쪽에선 그거 하면 너 큰일 날 거라고 그래. 한쪽에선 왜 그렇게 우버를 하냐고 그래. 그냥 살지. 이거 세 가지로 일단 대부분이 쓰러집니다. 그쵸? 느헤미야의 대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뭡니까? 우리는 비전을 받아서 이 첫 번째 부딪힘에 부딪힐 때, 이거 내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설교예요. 옛날에 많이 하다 요즘에 잘 안 하는 설교인데, 첫 번째 부딪힐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은 어느 쪽으로 주로 갑니까? 천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쵸? 천사가 나타나서 내 귀에 속삭이며 잘 될 거다 뭐 이러든가, 밤에 잠드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눈앞이 하얘면서 뭔가 날 두르는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두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잤는데 일어나 봤더니 상처가 나아있고 근육이 살아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새힘이 솟아있는. 어? 아, 갑자기 막 회사에 너무 가고 싶고, 그런 게 근육이 살아나는 거잖아. 갑자기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든가, 아니면은 일이 좀 천사가 도와주는 것처럼 갔더니 뭐, 일이 다 해결이 돼 있고, 막, 상상하지 않았던, 뭐 사람들이 와서 내 실적이 올라가고, 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되게 쉬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요. 주가 그렇게 개입하시길 바란다는 거지. 그래야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힘들 때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런 식의 착각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안 그래도 힘이 들어요. 그쵸? 일하기도 힘들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날 유혹하고, 나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나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셔서 새 힘을 내거나 뭔가 순적하게 일이 풀려가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하다가 지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면서 어느 정도 갑자기 하나님 원망하면서 뒤로 자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부름받고 이거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 좀 승질이 못됐으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고 좀 착한 애면 진짜 하나님 뜻인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냥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요, 일반화 시키지 마십시오. 니에미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니에미아는 이 위기를 여러분 되게 간단하게 극복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내 종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의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이루라고 한 손으로 뭘 잡았어요? 병기를 잡고, 건축가는 각각 뭐를 차고 건축해요?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내 옆에 서 있었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무릇 어디서인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21절에 보면,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라.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23절엔 내 형제나 종들이 나를 쫓아 파수한 자리는 다 뭘 벗지 않았다? 그 옷을 벗지 아니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니에미아가, 아니 일하기도 힘든데 자꾸 누가 쳐들어온다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니에미아의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일단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리고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나팔수를 딱 배치해낼 테니까 쟁기질을 하다가 어느 쪽에 나팔이 불면 그쪽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니까 일단 놓고 글로 뛰어와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 가든지 이걸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뭘 해야 돼요? 파수를 쓰고. 그렇죠? 그래서 파수를 쓰는 애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계속 파수를 쓰고, 그리고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나팔을 불면 뛰어와서 전쟁하고, 전쟁 끝나면 다시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기에서부터 종에게까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죠. 무슨 해결책이에요? 무슨 해결책은요,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1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그냥 지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지가 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왜? 두 가지를 확신하죠. 하나, 지극히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하시는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근간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했던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던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간에 너희를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 누굴 무서워해야 돼? 이 일을 하나님이랑 같이 하기로 해놓고는 하다가 마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내 백성과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건 힘들지 않건 될 것 같건 될 것 같지 않건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고 이건 되게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어디서부터 극복돼요?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극복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식의 위기에 대해서 자꾸 환경적인 극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위기가 환경적으로 극복이 되고 내가 왠지 힘이 쭉쭉 나든가 하면 환경이 술술 풀리든가 하는 환경적인 극복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길을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군이 그만두게 한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아니면 지가 그만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내부로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위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아, 이게 힘든데? 이런 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정말 된다면 이 사람한테 뭐가 발휘돼요?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되게 고생스러워 보이죠? 여러분 건축하는데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50일밖에 집중력 있게 했더니 50일밖에 안 걸렸어요. 50일 동안 갑옷 입고 칼 차고 일 못합니까? 합니다. 50일은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지나가요. 이렇게 3년 4년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은 이렇게 50일만에 젖었는데요.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수십 년 걸렸어요. 왜? 좀 어려워지면 안 하잖아. 그렇지? 좀 어려워지면 안 해. 좀 실망하면 안 하고 좀 살만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은요 50일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성전적 인생인지 성의 인생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확 안 되죠. 하루 뭐 이거 못 너무 인생과 인간을 진짜 죽을 때까지 지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 짓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되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쉬고 힘들다고 쉬고 그리고 또 어려울 것 같다고 쉬고 이런 식으로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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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또 그 쉴 때 그냥 쉽니까? 또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둥, 난 도대체 왜 여기 있냐는 둥, 이런 또 정체성의 싸움을 다시 하고 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리에 빠졌다고 또 3년 가고 시리에 빠져서 지내다가 또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 원망하느라 또 몇 년 가고 이거 앞사람들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하나 짓는데 성벽을 이 도시를 세우는데 50일에 끝난 일인데 건물 하나 세우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첫 장면이 중요해요. 니에미아 시대의 독특한 가치는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니에미아는 되게 쿨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걸 기대도 안 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요청하죠. 전쟁이 만약에 나면 하나님께 지키실 거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옵니다. 5장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5장이 되게 중요해요. 4장만 이해하면요. 4장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현대정신에 그냥 현대정신에서 겹쳐지는 교집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하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5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크게 부르짖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렇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만일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혹이 말하기를 5장 3절이에요.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너희 자녀 같기들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가 파악이 되십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이건 국어인데 핵심 단어는 흉년입니다. 그렇죠? 핵심 단어는 흉년이에요. 여기서 지금 부자인 유대인들을 고리대금업자 취급하시면 안 돼요. 핵심 단어는 흉년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젠장, 그렇죠?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흉년이 되니까 처음엔 내가 우리 집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내가 집과 포도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았겠죠. 근데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 해 농사 질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왜? 사람이 이제 사업에 투자하려고 대출을 받으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오늘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 받기 시작하면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다 먹어 없앴어요. 그럼 다음 달에 먹고 살아야지. 다 먹어 없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몇 달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죠. 그쵸? 그리고 자기의 집도 빼앗기게 됩니다. 저당을 잡히고 돈을 꾸었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현물을 압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는 지금부터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애들을 먹여 살 수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노예로 파는 게 있었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사람도 물건처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엔 우리 애를 저당 잡혀서 구워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노예로 넘어가는 거야. 그쵸?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방법들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냥. 돈을 빌려달라길래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저당 잡힌 걸 갖고 오고 저당 잡힌 걸 갖고 왔는데 또 돈을 여전히 못 갚거나 또 그래도 굶어 죽겠으니까 우리 애라도 봐달라고 하면 또 애 받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의 종이 되는 상황이 등장하는 거죠. 과정을 쭉 따라가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결과는 굉장히 처참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종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시에 용어로는 유대인 유네이지만 요즘 시기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처음에 얘기했죠. 2단계. 지난주에 얘기했던 2단계. 내가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가치 기준, 다른 의의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치 갱신 자체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지금요, 느헤미야는요, 성을 짓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성을 짓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을 짓는데 가장 큰 조력자들은 누굽니까? 방백들입니다. 방백들이에요. 방백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 지역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종들과 함께. 그쵸? 백성들이 동참하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방백들이에요. 근데,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백들이 악해요? 독해요? 이중인격자였어요? 아니요. 방백들이 악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세상에서 쓰는 법도를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니에미아가 이걸 여기가 두 번째 도전이에요. 니에미아가 이거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니에미아가 이거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일단 성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니에미아는 이거 눈 감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니에미아는 성을 세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성벽 짓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공동체적 가치, 브랜드네임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흘러내릴 수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가치를 창출하자는 거지 단지 성벽을 짓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니에미아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분노하면 이해관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해관계로 반응하면요. 방백들을 혼내면 방백들이 뒤로 자빠져버리면요, 성이 안 지어질 수 있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상대방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힘있게 하고 뭐 이런 건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의 가치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흐릿해진다는 거야. 그렇죠? 목사도 그런 맛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어. 근데 나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는데 조력자들이 쓰는 가치가 여러분들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도와주는데 보니까 쓰는 가치가 이상해. 근데 내가 이걸 뭐라고 하면 얘가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근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개인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니헤미야는 두 번째 도전이 뭐예요? 니헤미야 거는 두 번째 도전? 내가 주의 가치를 유지할 것이냐 타협할 것인가의 도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어떤 직업, 어떤 필드에 가는 비전을 주셨다고 칩시다. 꼭 직장의 비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나 필드에 갔던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쉽게 가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깨닫습니다. 이게 쉽게 안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문제시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쉬려고 내가 이게 되게 해야겠구나. 열심히 해서 되게 했어요.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그 공간에서 그곳에 내가 살아가려면 내 가치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과 내 가치를 타협해야 되는 또 다른 도전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가치를 내가 유지시키면은 내가 이거 부딪히다가 내가 튕겨나갈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 가치를 타협해버리면 나는 거기에 왜 갔을까의 결론이 난다고 나중에. 그치? 성벽은 세워놨는데 이 성벽이 왜 세워진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갱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니헤미야가 여기서요, 5장 7절에 보면요, 되게 어렵게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 듯 하고 대회를 열어 저희를 쳐서 라고 얘기합니다. 대회를 열어서 저들을 쳐버립니다. 취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의 계획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꽂았는데 안 받기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드렸는데 안 받기로 포기한 거예요. 왜? 얘네들은 내 형제니까. 그러니까 대안가치는 원래 뭐예요? 대안가치는 원래 뭐예요? 흉년이 나서 동포 중에 굶는 자가 있으면 있는 자가 돕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돈 내 돈을 따진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흉년이 나서 동포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포도원. 하나님이 주는 기본 기업, 땅은 빼앗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기회는 빼앗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빼앗지도 않는 거고. 그렇잖아요. 노예를 삼는다는 건 땅을 빼앗는 것도 기회를 빼앗는 거지만 노예를 삼는다는 건 진짜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 가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갱신하고 깨닫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게 노예가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러던 시대에서 흉년이 나면 있는 자가 당연히 나누어야 되는 거다. 물론 개념으로는 있죠. 세종대왕 때도 구율청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국가가 하려고 하고 지역의 유력한 유지들이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땅도 가져오면 안 되고 집도 가져오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다 빼앗은 다음에 목숨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기회를 남겨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현대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도 이게 안 돼서 문제잖아. 예. 자꾸 일반인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내가 노예가 돼 있고 내 삶의 기반은 다 빼앗겨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것 때문에 열이 받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흉년이 들어도 그러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봐. 얼마 없는 나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결국 인생의 기회가 빼앗겨지고.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니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못하는 문제적인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 짓는 것보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범인 거에서 뭘 합니까?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총독 봉급을 다 어떻게 합니까? 네, 일반 구제. 그냥 더불어 사는 걸로 다 돌린다는, 공급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을 보이고 전설하면서 이 두 번째 위기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뭐지? 두 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보면 첫 번째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비전을 받고 한다고 하는 애들이 한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기 살기로 하는 생존을 위해서 하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안 하는 경우를 전 자주 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애들은 어때요? 아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돼라고 하는데 주를 위해가 있고 내 백성을 위해가 있는 거지. 저 사람도 안 되면 안 돼. 왜? 나를 위해가 있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착각해요? 안 되면 안 돼까지 내 내적 상황으로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될 거야. 잘 될 거야. 파막 잘 되잖아. 우리 이렇게 바란다는 거야. 그래서 개인사에서 보면요. 예수 믿으면서 비전 받은 애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라 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이 진짜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교회사에서 보면요. 한국교회는 정말 7, 80년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뭐 목회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는 열심히 안 하셔도요. 아줌마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밤이 맞도록 일하시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낮에 또 봉사하고 전도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1번은 됐어요. 성벽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뭘 잃어버렸어? 이건 왜 세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세속적 가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성벽은 세워졌는데 이 기독교라는 성벽은 세워졌어요. 근데 성벽 안에 있는 놈이랑 성벽 밖에 있는 놈이랑 그 놈이 그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벽은 왜 세운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시점에서. 그렇죠? 두 번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써야 됐던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세 번째 위기는 이제 지도자의 위기가 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위기고, 두 번째는 리더들, 그렇죠? 이 귀족들의 위기고,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 개인에게 오는 위기인데, 세 번째 이제 지도자의 위기. 이건 이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산발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 세력 수장이었던 사람 같은 사람, 수장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는 느헤미야 예, 이게 보니까 이제 백성을 흔들려고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지들끼리는 이거는 뭐 산발리시 한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어떤 가치들을 잘 괜찮고 이제 진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한 사람 원맨 파워잖아요. 지금 사실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돼서 이걸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느헤미야로부터 이게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맨 파워 이게 굉장한 건데 느헤미야.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한 발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느헤미야만 없애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회담. 왜? 지금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그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이 싹 돌았고 그 소문이 중앙정부에까지 상달이 됐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문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발랏도요. 느헤미야처럼 지역의 유력자였어요. 그렇죠? 지역에서 강력한 권력이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총독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 산발렛의 얘기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와서 우리랑 회담을 잘해서 네가 역모의 의도는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도 설득하고 우리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역모가 아니다. 오해다라고 위에다 얘기를 해주겠다. 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러오면 죽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마음이었는데,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풀어요. 그거 네가 생각해낸 거잖아. 그리고 안 가요. 안 가버립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가장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쵸? 처음부터 얘기했죠. 느헤미야 1장부터 성을 세우는 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는 거랑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일단 성전을 세울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었죠. 이 지역은 굉장히 예전에 유력했던 민족이고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서쪽을 다 다스렸던 제국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세워도 독립하려고 할 거라고 청탁 얘기가 들어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게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상처가. 근데 하물며 성벽이 세워지면 성이 세워지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에미한테 가장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가장 아픈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니에미야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쿨하죠? 극복하는 방법이. 그렇죠? 두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얘는 되게 종교적인 애니까 또 어떤 방법을 써요? 얘는 종교적인 애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맞죠? 그렇죠? 무해 다엘의 손자 드라의 아들 스마야가 둠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인이 종교 지도자가 지금 병이 나서 둠을 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문병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군이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 예언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군이 지금 너를 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크 포인트를 지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종교적 논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논리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외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한다고 했고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온다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또 선지자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 일단 거기 들어가서 피하자라고 하면 뭐가 손상됩니까? 느헤미야는 외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건 레위인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뭘 훼손받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종교적 권위를 훼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만 없다. 죽일 수 없다면 느헤미야는 봐. 느헤미야는 종교적 권위 자기가 스스로 영적 지도자까지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자. 옛날에 왕 하나가 자기가 번제 드리려다가 문둥병 나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사람이야 라고 느헤미야를 느헤미야의 종교적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반대파에서 숙청하는 방법은 뭐예요? 숙청하는 방법은 진짜 내가 힘이 있어서 얘를 물리적으로 날려버릴 수만 있다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얘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얘에 대한 정당성, 얘 뭐 가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이런 걸 터뜨려서 얘들을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꺼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에는. 느헤미야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느헤미야가 꽤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왜? 느헤미야는 종교적 논리의 사람이니까.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사람이 산발랏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안 거지.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하고 그냥 딱 끊고 난 다음에야 느헤미야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산발라세에서 꼬임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 다음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느헤미야가 받는 세 번째 도전이 정체성의 도전입니다. 선악과의 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선악과의 도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수가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이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속임수로 접근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정말 신뢰하는 종교적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 그쵸? 여러분 나 신뢰하잖아. 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겠거니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쵸?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받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기도받으셔도요 참고하십시오.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나? 라고 참고하셔야 돼요. 설교 받으면서 주위에 전환하는 것처럼 참고하셔야지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도 기도받으러 다니시거든요? 제 어머니도 기도받으러 다니셨었는데 그때 어떤 사모님께 기도를 받으시고 도대체 사모는 왜 기도를 하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어떤 목사님 사모님께 그 영분별의 은사에 계신 사모님께 기도를 받으셔서 아들 목사 안 될 거라고 응답을 받으시고 저한테 와서 신학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나한테 신학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고, 그 사람한테 신학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누구냐고, 난 그냥 내 하나님 믿겠다고 닥치라고 그러고, 이제 뭐, 난 이제 마음이 나지 목사하고 있어요, 그쵸? 예? 아직 하고 있잖아.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 거짓령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다 거짓령이 아니지만요, 그분들은 순도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해야 돼요. 검증해야 된다면. 아무리 영권 있는 사람들이 필터링 해야 돼요. 가끔 저도 여러분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하잖아요. 그쵸? 내가 목사로서 아니라 인생 선배로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내 개인적인 사견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말씀에 비추어보면 네 지금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내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세 번째 도전은 정체성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냐 하면은 상황적으로 타협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현혹될 만한 상황적인 논리들, 환경적인 논리들, 이게 종교의 논리이건 정치의 논리이건 내가 현혹될 만한 논리로 나를 설득해 올 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잘 될 거야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니에미아가 봤던 도전이고 니에미아의 극복입니다. 나는 얘는 이게 3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3단계 시험까지 받으시면 좋으신 거예요. 이게 보통은 우리의 대부분 어디서 넘어져요? 열심히 안 하는 거에서 넘어져. 이미 게임 끝나. 열심히 안 해. 그냥 에이 잘래. 그래서 게임 끝나. 기도하자. 안 해. 피곤해. 잘래. 여기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여기서 게임 끝나고. 두 번째 가면 기회는 주어지는데 껍데기만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열심히 하는 애라 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사단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진짜 일이 아니라 껍데기만 벌어지게 하자. 그래서 가치훼손 두 번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너는 하나님의 기준이냐 아니면은 상황의 논리, 환경의 논리에 타협하는 변질되는 사람이 해서 여러분들의 설득될 만한 논리로 여러분들도 닥쳐오겠죠, 그렇죠? 이 3단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니에미아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깁니다. 물론 무조건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비전을 받고 비전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해야 하는 도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거에 대한 도전. 그렇죠? 두 번째는 내 가치를 아프게 갱신시켜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도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썼던 세속적인 가치를 갱신시켜야 되는 도전. 그리고 이게 악한 게 아니어 보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은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기준, 내 목숨과 이 일의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의 기준에서 내가 주의 뜻을 인정하는, 내가 참여해야 될 것에 참여하지 않고 죽더라도 들어가야 될 곳엔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그냥 비밀.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것. 내가 이걸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 가진 나의 나됨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에 이 뚝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뚝심이 있으면 어려움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가치가 부딪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저 사람들이랑 충돌될 거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알게 뭐야 그냥 그럼 하면 되는 거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성취된다. 그래서 비전의 스타트에서 비전의 성취까지의 세 가지 도전이 있는 것을 니에미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에미아가 이 세 가지를 진짜 단기간에 빡빡빡 깨고 3년 50일 만에 딱 끝내버립니다. 인생이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쿨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역사서 중에 니에미아서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오해해요. 뭐 정쟁에서 대박 많이 죽였다고 승리의 기록이니 이게 승리의 기록이에요. 역사 속에 승리의 기록이 많지 않잖아요. 역대기를 보나 뭘 보나 승리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진짜 승리의 기록으로 기록된 게 니에미아서거든요. 우리는 역사서 동안 주로 뭘 합니까? 역사서 내내 반면교사를 했잖아요. 저놈처럼 나쁜 놈은 안 돼야겠구나. 저놈처럼 나쁜 놈은 안 되겠구나. 야, 아합도 진짜 나쁜 놈인데 나랑 똑같고, 므낫스 진짜 나쁜 놈인데 나랑 똑같고, 아, 여로보암도 나랑 똑같고, 아, 이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아, 항상, 우리는 되게 반면교사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져요, 되게. 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어쩌란 얘기야?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니에미아를 딱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니에미아서 그래도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전을 받고 비전의 기회까지 서는 것, 비전의 기회 앞에서 비전의 성취까지 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나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그거 잘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근데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좀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저는 근데 조금 그보다 좀 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딱 끝낸 다음에 6장까지 해서 건축을 끝내고 7장에 니에미아가 이제 7장부터 끝까지는 뭐예요? 에스라 니에미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 두 책이 갖고 있는 전체 연결의 결론입니다. 왜요? 성전을 다 세워놨더니 어디 가서 있었는지 모르는 에스라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성전을 딱 건축해놨더니 앞에 딱 나와서 설교하는 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역할 구별이 확실하잖아요. 총독은 망리라고요. 말씀은 에스라가 정하는 거예요. 그쵸? 판 다 딱 해놓고 에스라가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명단이 나오죠. 명단에 나오는 이유는 알죠? 이제까지 귀환자 명단을 얘기를 했죠, 그쵸? 1차 귀환자, 2차 귀환자 명단을 얘기했어요. 근데 3차는 귀환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정착자 명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귀환자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귀환자로 표현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1, 2, 3차를 합쳐서 얘기하고요, 그쵸? 1, 3차 포로 귀환 명단을 7장에서 합쳐서 얘기하고, 이, 뭐예요? 10장, 11장, 1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10장, 11장, 10장, 11장, 12장에 가면 귀환자가 아니라 정착자 명단으로 딱 선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명단이 엔딩이 되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명단, 2차 포로 귀환 명단, 그리고 모든 것이 합쳐진 전체 지금 포로 귀환자 명단, 그리고 중간에 지금 something, 엔딩의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엔딩 사건 맨 마음이 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죠.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귀환자가 아니라 포로 귀환자가 아니라 정착자 중에서 인친 사람, 뭐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렇게 딱 기록이 됩니다. 이게 명단이 이렇게 싫으시죠? 지겨우신데, 그러니까 다 읽지 마요. 항상 얘기하죠. 명단은 구조적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을 빨리 읽으신 분들은 보니까 명단을 안 읽으신 분들이고, 계속 읽으신 분들은 명단을 읽으신 분들. 우리 교회들은 명단을 안 읽고 우연아. 명단은 아, 명단이구나. 이름 읽다가 시험 들어요. 앞에는 귀환자의 명단의 최종적인, 그렇죠? 결론은 귀환자 명단의 전체 명단, 그리고 인친자의 명단을 그 명단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사건은 뭐가 들어가나요? 이게 내 니에미아서를 좋아하는 이유인데, 가운데 사건은 뭐가 들어가요? 이제 설교문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설교한 장면이 나오죠. 8장인데 진짜 이 부분이 좋은 게, 구약성경에서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니에미아서 8장 9장은요, 사람들이 잘 이렇게 많이 안 읽는데 진짜 손에 닿도록 제일 많이 봐야 되는 부분, 정말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8장 9장입니다. 그렇죠? 8장 9장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본성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수문 앞에 강좌하면서 에스라가 뭐랍니까? 8장 1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모세 율법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 앞에서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읽기 시작하죠. 그렇죠? 무릇 알아들으는 자 앞에서 읽음에 무슨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당의 섬에 그 우편에 선 자 블라블라 나오고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고 예스라가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며 응답하고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읽기 나가죠. 8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교한 거죠.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다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주의 약속을 따라 돌아갔다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포로 귀환하고서 성전 세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굉장한 사람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가족이 되었던 여자들을 다시 한번 보낼 정도로 가치갱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목숨 걸고 성전 건축한 사람이에요. 이만큼 헌신된 사람들이 어딨어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룹으로, 단체로, 한 명, 두 명 말고 단체로 이만큼 신앙 좋았던 세대들이 어딨냐고. 근데 이 세대들이 말씀을 다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웁니다. 왜? 왜 운다고 표현해요?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울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냐는 구절의 자세히 나와요. 구장의 자세히 나와요. 깨달아서 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가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백성을 듣고,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함이 이는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저는 이게 딱 엔딩이 돼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성벽 세워줬다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성벽을 딱 건축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백성인들인지 같이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쭉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울고, 그렇죠? 깨달아서 울고 하나님께서는 울지 말고 웃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좀 간증적, 이게 그냥 이제 설교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보통은 어때요? 하나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은 울으라고 하는데 애들은 웃고 있거든요. 아, 얘는 좀 울어야 되는데, 아, 얘는 아무 문제 없대. 하나님이 울고, 얘는 웃고, 얘는 울으라고 그래도 안 울고. 보통 이 상황인데, 얘는 울고, 하나님은 왜 우냐고 그러고 웃으라고 하고. 이스라엘 상황에서 보통은 안 일어나는 상황이죠. 맨날 울으라고 해도 안 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밝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밝게 깨달아 안 것이 무엇인지 9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9장에 밝게 깨달아 안 내용을요,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밝게 깨달아 안 부분을 쭉 설명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해오셨으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밝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구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죠. 그쵸?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옛날 얘기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체성, 우린 누구다에 대한 정체성의 깨달음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혈통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믿으면 좀 좋은 일이 생겨보다 믿어봤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어봤다가 가봤더니 가문밖에 안 내려갔더니 애굽 내려갔다가, 애굽 내려가도 하나님께 지켜서 다시 돌아왔다가, 아들이 안 생겨서 다른 아들을 낳아봤다가, 그 아들이랑 또 분란과 생겨 분쟁이 생겨서 또 그 아들을 내보내고, 그런 과정인데 뒤늦게 이삭이 생기고. 하지만 이 개인사의 일생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한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주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주인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건 이삭의 자손이라는 건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자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간 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정체성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당할 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는 뭘 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인은 당신이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공급하심에 따라 삽니다 라는 고백이 출애굽의 고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윤회, 서클링을 얘기합니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은, 그리고 나는, 그렇죠? 여기 나는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열조의 제약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면서 불구하고 우리 조상은 뭐 때문에? 또 지가 잘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풍요의 신을 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런데도 이들은 또 거기 들어가서 지들이 잘났다고 지들의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풍요의 신을 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셔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고, 근데 그런데도 이들은 또 이 유다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 기간을 주셨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성벽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우는 거예요? 왜? 왜 우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 때문에 우는 거. 그렇죠? 내가 내 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죠? 내 좋을 대로 되길 바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해왔었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그냥 여기서 정략결혼해서 지역 주민들이랑 사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를 바라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 사람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스룹바벨 시대 사람들인데, 내가 그렇게 해왔던 것들, 처음에 바벨론에서 포로기관에서 꿈을 꾸고 왔다가 뭐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풀린다고 아 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학계서에 말하는 것처럼 내 집에 짓기에 빠르고 내 농작물을 돌보기에 빨라서 사명이나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절들, 그 나의 죄악이 생각나서 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회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그걸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었군요. 우리 열조와 같이. 그래서 우리 열조와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있었군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울어요? 지금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 이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내 인생에 주신 소중한 기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서 대안적인 세계, 가치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시를 이 내 이 사명이 이렇게 소중했는데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군요라고 우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웃으라고 하죠. 왜? 네가 그랬던 거 괜찮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지금 새 마음을 먹었으니 기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고 기뻐했던 적이 딱 한 번이에요, 이때가. 응?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서가 대단한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들을 즐거워하게 하셔, 하나님께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백이 딱 있으니까, 이 고백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 에스라가 얘기해줘. 막 울고. 보면요. 하루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일의 기간 동안, 이 성회의 기간 동안 하루에 4분의 1, 한 3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또 계속 회개를 하고 막 이러고 레위인들 하나하나가 웬만한 선지자보다 날라다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없어. 그냥 레위인이야 얘는. 예? 불특정 다수야 얘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느 지역에서 설교를 하면 이 수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백성들은 또 그 수준의 설교를 알아듣네? 그리고 또 울어요. 또 레윈이 또 선언하고 한 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 수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수준이.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 엔딩입니다. 아름답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백이 갱신되고 가치가 갱신되고 이들 가운데 사명이 갱신됐더니 그쵸? 공동체가 갱신됐더니 브랜드임을 가지라고 했더니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엔딩은 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한 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이제 인친자가 되어서 이게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에 포로됐다가 그쵸? 죄에 포로되었다가 세상에 포로된 자가 돌아와서 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정체성을 회개하고 내 중심적으로 잘 되길 바랬던 정체성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도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되고자 고백하자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어서, 그쵸? 천국에 들어가는 인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그쵸?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서, 이젠 하나님의 대안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게 에스라와 니헤미야서의 이 명단과 사건의 엔딩이 되는 거죠. 이건 역사의 전체 엔딩입니다. 왜? 이거 언제부터 하려고 했어요? 언제부터 하려고 하긴. 원래 가나안 땅에서 딱 꺼내서 2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렇게 좀 땡땡이 돌다가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이랬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들어가지도 못해서 40년 동안 또 뺑뺑이를 돌았고, 들어가자마자도 뭐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신앙이 조금 좋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정복전쟁 하지 않고, 내가 먹을 만큼 땅을 먹었으니까 이제 전쟁도 안 하려고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사기 400년 동안 계속 지들 마음대로 뺑뺑이 돌고,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려고 이제 사울을 생겨놨더니 얘는 사울은 뭔가 시작해보고 지가 잘나갔고 나대느라 얘는 시작도 못해봤고 다시 다윗을 세워서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걸 해보려고 했더니 또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또 이제 그거 하느라고 그것도 저주 받는 바람에 또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걸 삽질하고 겨우 이제는 솔로몬 때부터 해보려고 성전 하나 지어놓고 딱 시작했더니 솔로몬이 봉헌기도 하고 다음날부터 가치를 세워야 되는 얘는 고백만 세운 다음에 다음날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또 헛짓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400년 동안 이제는 또 왕이라고 다 어디서 다 이런 것들만 나오는지 계속 이제는 뺑뺑이를 돌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거야 원래 출애굽 때 하려면 이게 원래 3년짜리였는데 예? 시내광야에서 2년 한다고 3년째 들어가서 이거 했으면 되는 건데 3년짜리였는데 지금 이게 800년이 넘어가 이제 900년 가는 거야 900년 하나님 얼마나 독한 줄 알겠죠?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예정서를 믿으시죠? 예정 이야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정은 숙명전 예정론이 아니라 목적 예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900년 만에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년 만에 하려고 했어요. 3년 만에. 근데 하나님은요, 2년에 안 되면 900년이 걸려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 허비되고 낭비됐던 기회들이. 여기 왜 화려한 외형이 없는 줄 알아요? 화려한 외형을 갖고 하려고 해봤더니 솔로몬 때 외형에 취해서 의미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외형 다 빼고 고백만 딱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 황금 시대가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외형적인 축복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외형적 축복을 주면 자꾸 변하잖아. 교회가 외형적 축복을 받고 변질되지 않았던 적은 또 언제 있습니까? 교회의 전성기라고 하는 건 다 핍박받을 때, 이런 토굴 같은 데서 예배 드릴 때, 뭐, 각해, 태양이 떴는지, 빛이 있는지, 뭐, 모르고, 이런 데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었지. 이것도 또 좀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치? 하여튼,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의 엔딩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서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니에미아예요. 오늘 안 온 사람은 다 헛짓한 거야. 예? 왜? 니에미아서를 안 하고 역사서를 하잖아요? 그건 비관론으로 끝납니다. 니에미아서를 안 하고 역사서를 하면요, 아, 세상에 이걸 해낸 놈이 없는데 나라고 되겠어? 이렇게 돼요. 니에미아서를 하셔야 돼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서의 실적인 엔딩입니다. 왜? 에스더는 부록이에요. 역사의 흐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민족사의 큰 흐름은 이제까지는 왕조사 중심의 큰 흐름, 민족 전체를 다루는 거고요. 역사 에스더는 별책부로처럼 바벨론 시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불임절은 왜 생겼냐고 얘기하면 왜? 이 유월절, 초막절 이 흐름에 있지 않잖아요. 역사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 중요한 거 못 드러내오네. 이 흐름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사 여호수아부터 시작했던 역사서의 실제적인 엔딩 장면이 됩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마음에 꼭 품으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우리한테 이런 의문이 생기죠. 니에미아 시대가 그렇게 찬란한 시대였다면 왜 니에미아로부터 페르시아가 변화되지 않았느냐? 괜찮아요. 대항사회가 만들어지고 이 대항사회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항사회로부터 흘러가서 이제 페르시아 전체로 새로운 가치가 갱신된 가치가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엔딩이긴 하지만 그 화려한 스타트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가 니에미아서 13장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가 니에미아서 13장에 참 초라한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서가 12장으로 끝나면 그 질문을 갖게 돼요. 근데 그래서 니에미아가 13장을 써 놓습니다. 사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렇게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쳐 울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니에미아가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수산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원맨 파워라고 그랬죠. 니에미아가 사라지자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중에 예를 몇 개 들고 있죠. 첫 번째 예로 든 게 뭡니까? 산발랏의 개인 방이 도비아의 개인 방이 성전 안에 거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역 유력자의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석의 보관소처럼.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그 당시 그 에스라를 계승해야 되는, 그쵸? 에스라적 가치를 계승해야 되는 이 레위인들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역사적 통정성을 가지고 진정한 세계가 무엇이고 너희가 어디 서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의 영향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의 상대방 세력이죠. 지역의 악한 유력자의 영향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논리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타협의 논리가 다시 들어온 거죠. 야, 좀 지내려면 저는 힘이 세고 우리는 우리끼리 레위이지 뭐 페르시아에서 우리를 뭐 종교인이라고 뭐 얼마나 쳐주기나 해. 근데 쟤는 유력자고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쟤한테 방 두 개 내주면 걔가 또 우리의 종교 생활을 인정해주고 한다니까 이렇게 돼야자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레위인들의 녹을 주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진 않죠. 다 자기 직을 버리고 일반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 11조 제도입니다. 레위는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한 지파로서 이들의 장자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주권은 하나님께 주는 것이고 한 지파는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집중적으로 담당해 우리의 신앙적으로 인도하지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땅을 주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신 뭐예요? 11조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안 냈어요, 사람들이. 왜? 왜 안 냈겠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안 냈겠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지. 돈이 아까우니까 안 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그렇게 권위 있게 선언했지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핵심이 붕괴되기 시작하지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 이 민족 지도, 종교 지도자의 수장이 그 당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필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흔들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되니까 기본 가치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가치갱신 시대만도 못했던, 그렇죠? 가치갱신 시대만도 못했던, 이젠 더 이상 뭘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뭘 지키지 않아요. 타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세속적 가치를 끌어들여오지 말라는 법칙들을 지켜지지 않고, 똑같은 세속적인 법칙. 내가 이 사람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유력자니까 좀 잘 보여야 되고, 레위인들한테 돈 주는 건 아까우니까 돈은 못 주겠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장사 가면 장사가 잘 되는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고, 이러니까 뭐예요? 돈의 원리, 일상의 원리, 세속의 원리가 이 사람들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다시 와봤더니, 이 시대의 비참함이 여기 있죠. 오랜만에 다시 와봤더니 똑같이 된 거지, 옛날이랑. 느헤미야가 이제 또 한번 뒤집죠. 막 뒤집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떤 복선을 느끼게 되죠. 아, 이 시대가 느헤미야와 함께 소멸했겠구나 하는 복선을 느끼게 됩니다. 예, 슬픈 일이죠. 그래서 막상 어떤 가치갱선의 브랜드임을 갖고 세상으로 향하지는 못하고 다시 소멸됩니다. 이걸 유일하게, 유일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유일하게 해냈던 게 언제예요? 초대교회예요. 그쵸? 가치갱신이 되고, 도전에 극복해내고, 그래서 로마를 뒤엎었던, 그쵸?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던, 초대교회 400년이,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황금기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400년 난 그랬어요. 로마의 국교화 됐더니, 또 황금 옷 쫙 입으시고, 이게 딱 이거 지팡이 황금 막대기 드시고, 야야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한 다음에 북유럽 가서는 5천명 딱 깔아놓은 다음에 너 대표로 해서 왕 세례주고 니네 다 받은 거야 이렇게 퉁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죠. 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계속 초대교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우리나라 우리 세계 교회는요 2000년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그 시기가 이제 이전 이후에서 황금기예요. 그 다른 시대는 다 여기서 그 문턱에서 약간 넘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 그걸 욕할 처지는 못 되죠. 왜? 우리는 뭐 있어? 우리는 한참 뒤지 뭐. 비전이나 받으셨어요? 비전 받으셔서 출발점이나 쓰셨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한참 뒤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 차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슬프게 느헤미야 시대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호야 마지막에 좀 허무하지. 주호가 아까 표정이 좋았는데 주호가 아까 감동받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좀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황금시대가 시작됩니다. 니엠의 슬픈 엔딩이 있지만 이 마지막 13장을 메인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왜? 습관과 비웃었어. 변질되지 않고 어떤 극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역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13장은 전 잘 안 읽습니다. 13장은 잘 안 읽고요. 12장까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2장까지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향적 모델, 어디까지 가야겠다라는 지향적 모델이 되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만약에 가신다면,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그때부터는 초대교회를 보면 돼요. 그쵸? 초대교회 황금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되게 많이 공부하고 그러죠. 여러분은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는 거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강의나 설교하는 거 거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사도행전이 다음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이 다음이에요. 사도행전이 쉬워 보이죠? 어려운 책이에요. 이 다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를 모르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인원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준이 안 돼서 못 읽는 거예요. 왜?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쵸?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구약성경의 실제적인 역사서의 엔딩이 어디예요? 느헤미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느헤미야 다음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요. 가치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쓸쓸함이 극복되는 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도도한 시대. 그래서 가치가 교회적으로 갱신되어져서 그게 제국을 뒤덮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승리의 시대입니다. 뜨거운 가슴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계시록보다 어렵더라고. 예. 계시록은 또 죄인들은 다 지옥 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사도행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서의 역사서 엔딩이 좀 씁쓸할 것 같아서 제가 사족을 다는데 뜨거운 비전들을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